인생 라디오 매거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의 생생 라디오 매거진 장량입니다. 아이스 버킷 챌린지 캠페인을 아시죠? 이 물동이에 얼음물을 담아놓고 머리 위로 쏟아붓는 행동을 이 동영상으로 찍어서 소셜미디어에 올리는 캠페인이었죠. 루게릭병 환자들을 돕기 위한 취지로 수년 전에 시작돼서 미국의 유명한 연예인은 물론이고요. 조지 W. 부시 대통령도 참여하는 등 화제를 낳았습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한 연대의식을 쌓으면서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했던 움직임은요. 사회적인 반향을 일으키면서 다른 주제의 다른 행동으로 또 새로운 도전을 만들어냈죠. 바로 22, 22, 22, 22 이것은요. 하루에 22번 팔굽혀펴기를 하는 영상을 찍어 올리는데 22일 동안 실행합니다. 취지는 이 퇴역한 미군들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로 인해서 하루에 22명꼴로 자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이들의 삶이 개선되는 실제적인 방안을 찾자는 취지입니다. 이 캠페인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꾸준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미국의 한 퇴역군인 남성이 지난 10개월 동안 도전한 과제를 완성한 소식이 화제가 됐습니다. 이 남성도 역시 팔굽혀펴기를 했는데요. 하루에 무려 700여 회 팔굽혀펴기를 했습니다. 보통 성인 남성도 한 100번 정도 하면은 많이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이 남성이 10개월 동안 몇 번 팔을 굽혔다 폈다 했을까요? 네, 17만 6천 번이 넘습니다. 자, 이런 도전을 스스로 만들어 실행한 사연은 이렇습니다. 이 남성의 나이가 41살인데요. 1년 전에 만성 림프성 백혈병이라는 희귀성 혈액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항암 치료를 받기 시작했고 머리가 빠지는 부작용을 경험했죠. 그런데요, 매년 자신과 같은 병을 진단받고 사퇴하는 환자들의 숫자가 17만 6,200명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심을 하죠. 병마와 싸우는 환자들에게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고 또 자신의 도전을 성취하는 모습을 보면서 용기를 얻길 바랬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 1일부터 매일 팔굽혀펴기를 하는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10개월의 시간이 흐른 지난달 마지막 동영상을 올렸는데요. 254회 영상이었는데 이 영상에는 가족과 함께 자축하면서 감격에 벅차 말을 잇지 못하는 남성이 눈물을 흘리는 모습도 담겼습니다. 그동안 치료 과정이 힘들었지만 병을 이겨낼 수 있을 거란 믿음이 생겼다는 말을 했는데요. 이 남성의 가족인 아내와 딸도 함께 팔굽혀펴기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마지막 숫자에 이르자 폭죽을 터뜨리며 함께 눈물을 흘립니다. 자, 이 남성의 동영상은 유튜브 채널에 하루도 빠짐없이 올라와 있는데요. 시작하던 첫날 동영상에는요. 약물에 대한 부작용과 자신의 상태가 어떤지 등을 나누면서 하루에 400여 개를 하면은 올해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는데 그보다 좀 더 해볼 생각이라면서 각오를 다집니다. 그리고 도전을 실행하는 동안 이 남성의 몸도 달라지는 게 눈에 보입니다. 근육질의 몸이 올라가 있네요. 동영상에는 많은 댓글이 달렸는데요. 같은 병을 앓고 있는 한 여성의 글도 눈에 띕니다. 자신은 두 달 전에 이 병을 진단받았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남성이 영상을 시작하기 전이니까 지난해 진단을 받았던 거죠. 이 영상을 보고 무척 힘이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미국인들은요. 환자뿐 아니라 코로나 팬데믹에 누군가는 암과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모두에게 큰 희망을 주는 영상이다라는 칭찬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출발합니다.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BOA 한국어 방송 사이트에서 독자들에게 주목받은 기사를 정리해서 한반도 현안 알아봅니다. 독자의 선택.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읽을 사람들, BOA 이야기 미국사, 지상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까지 준비해놨습니다. 네, 11월 둘째 주 생생라디오 매거진 출발합니다. 오늘의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시간입니다. 첫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비대면 추수감사절. 추수감사절이 앞으로 3주 남았지만 전염병에 지친 많은 미국인들은 이 휴일을 어떻게 축하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 사항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여전히 급증하고 있으며 가족과 친구들은 실제적이고 복잡한 바이러스 위험 요소에 대해 이야기하며 문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건강 전문가들은 사람들에게 집에 머물 것을 촉구하고 여행하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퍼질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경고합니다. 이런 가운데 가상의 추수감사절과 우정 모임은 맛있는 냄새나 맛은 없어지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현재 위기 상황에서 더 안전한 선택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달라질 풍경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가족, 친지, 친구들이 함께 모이지 못하는 상황에서 화상회의 플랫폼을 통해서 원활하고 재미있게 보낼 수 있는 계획을 세우라고 전문가들이 조언합니다. 가족이 휴일에 옷을 즐겨 입는 것을 좋아한다면 파티 드레스를 꺼내 입고, 게임을 좋아한다면 물건을 찾기나 문제 풀기 계획을 세우라고도 말합니다. 화상회의 형식도 배경을 재밌게 바꾸라고 조언하는데요. 아파트먼트 테라피의 라이프 스타일 디렉터는 계획을 꼭 세울 것과 또 진행자도 정하고 한자리에서는 음식을 즐길 수 없지만 음식 조리법을 공유해서 요리하는 동안에도 화상으로 대화하고 함께 마시는 모습을 보면서 모임을 가지라고 조언합니다. 또 함께 운동 경기를 보는 것 등 올해는 확실하게 새로운 전통을 발견하는 해가 될 거라고 전망합니다. 두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살기 좋은 도시. 미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는 어딜까요? 주거와 업무 환경, 학교 평가 전문 웹사이트 니치.com이 전국 주요 도시의 생활비, 학업 성취도, 주택, 공립학교 등 생활과 연관된 다양한 요소를 비교 평가해 올해의 살기 좋은 도시 50개를 발표했습니다. 50개 주에서 한 도시씩 선정한 것인데요. 주요 지역만 살펴볼까요? 미 북동부 뉴욕주는 제리코라는 도시가 선정됐는데 이 도시는 인구가 13,827명으로 뉴욕시 인근에 자리하고 있으며 중간 가구 소득이 16만 달러가 넘습니다. 교외 분위기의 가족 친화적 도시로 전국 5위 공립학교인 제리코 중학교로 유명합니다. 인구 3만여 명의 뉴저지주 프린스턴은 아이비 명문 프린스턴 대학을 비롯해서 다수의 톱 프렙스쿨이 몰려있어서 교육적 측면에서 높이 평가됐는데요. 특히 뉴욕시 필라델피아로 접근이 쉽죠. 또 남부 조지아주에서는 인구 2만 3천여 명의 노카티, 북서부 워싱턴주에서는 인구 6만 3천여 명이 거주하는 레드먼드, 텍사스주는 싱크렌치, 펜실베니아주는 체스터브룩 등이 선정됐습니다. 선정된 50개 도시 가운데 중간 주택가격이 가장 저렴한 도시는 12만 1,400달러인 네브라스카 체드런이 차지했고요. 웨스트 버지니아의 스타시티가 뒤를 이었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BOA 한국어 방송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한 주간 주목을 받은 소식 알아보는 독자의 선택 시간입니다. 네, 김동은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첫 번째 소식 알아볼까요? 자, 미국 대선 사전투표가 1억 명을 넘었다는 소식 주목을 받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미국 대선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사전투표자가 1억 명을 훨씬 넘는 것으로 추정되면서 역사상 가장 많은 유권자들이 사전투표를 한 선거로 기록됐습니다. 미 플로리다 대학교가 운영하는 사전투표 집계 사이트인 미국 선거 프로젝트가 3일 집계한 통계에 따르면 약 1억 117만 명이 사전투표를 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체 유권자의 약 64.5%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특히 사전투표에 대해서는 공화당 측이 법적 소송도 제기하면서 향후 대선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선거 이후에 투표 용지를 수합하는 일은 끔찍한 일이라며 대법원에 이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예고한 상태입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게 이제 11월 4일 새벽까지의 상황인데요.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사전투표가 민주당 측에 유리하다고 판단을 했었죠.
네, 미국의 언론들은 사전투표의 비율은 민주당 지지층이 압도적으로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공화당은 펜실베니아주의 몽고메리 카운티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몽고메리 카운티 당국자들이 선거일 전에 우편 투표용지 개표를 불법적으로 허용했다고 주장한 건데 이에 대해 몽고메리 카운티 대변인은 선거 과정이 믿을만하다고 반박했지만 논란은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편 투표의 지지 입장을 보여온 바이든 후보의 경우 지난 9월 29일 첫 대선 토론회에서 어떤 방법이든 최선의 방법으로 투표하라고 장려한 바 있습니다. 결국 사전 투표가 누구 쪽에 몰리느냐에 따라 향후 승패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인정할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선거 결과 발표는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선거 비용도 역대 최대의 규모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의 민간 비영리 단체인 책임정치센터는 지난 28일 올해 미 대선과 상하원 선거를 합해 역대 최대인 140억 달러가 투입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 중 대선 비용은 적어도 66억 달러를 기록했는데 4년 전에 23억 달러에 비해 약 3배 늘어난 규모로 그만큼 유권자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눈여겨볼 게 미국의 대선 결과가 향후 미북 관계의 향방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선 미국의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된다면 지금까지 북핵 문제와 관련한 정상 간 합의를 통한 문제 해결 방식을 계속 고수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2기에 외교적 성과를 과시할 필요가 없어진 만큼 대북 전략 수정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반면 바이든 전 부통령은 정상 간 합의를 통한 문제 해결 방식보다는 밑에서부터 문제를 풀어가는 실무 협상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차관보는 앞서 VOA에 바이든 전 부통령이 대선에 승리한다면 한국 등을 포함시키는 다자간 협상을 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자, 바이든 후보의 경우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 좀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해왔죠?
네, 바이든 전 부통령은 앞서 열린 대선 토론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폭력배로 지칭하면서 독재자들의 비위를 맞추는 시대를 끝낼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다만 북한의 핵 능력 축소 같은 전제 조건을 내걸며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다면 김 위원장과의 정상 외교도 가능하다며 정상 간 만남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바이든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북한 인권 문제가 중요하게 다뤄질 것이라면서 현재 공석인 북한 인권 특사 임명을 포함해 유엔 인권 이사회 등을 활용한 국제사회의 역할에도 무게를 둘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바이든 후보가 자신이 당선이 된다면 주한미군 철수를 위협하지 않겠다고 밝힌 점도 화제입니다.
네, 조 바이든 후보는 30일 연합뉴스에 보낸 기고문을 통해 자신이 당선이 되면 미한 동맹관계를 강화하고 주한미군 감축 위협을 협상 카드로 쓰지 않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미군을 철수하겠다는 무모한 협박으로 한국을 갈취하기보다는 동아시아와 그 이상의 지역 평화를 지키기 위해 동맹관계를 강화하면서 한국과 함께 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원칙에 입각한 외교에 참여하고 비핵화된 북한과 통일된 한반도를 향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면서 북한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수십 년 동안 헤어진 미국인들이 다시 만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바이든 후보의 이 같은 발언은 미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교착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을 감축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자 차별화하기 위한 행보로 보입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미국 정부 고위 관리가 김정은 위원장에게 핵을 포기하라고 거듭 촉구했네요.
네, 로버트 오브라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8일 미북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아직 갈 길이 멀다면서도 미북 협상 교착 상태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북한이 핵 포기를 망설이고 있다고 시사한 것인데요. 오브라인 보좌관은 핵무기를 포기할 경우 김 씨 일가는 정권이 끝날 것이라는 우려가 큰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설득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북한 주민들에게 대안적 비전을 제시하려고 했다며 핵무기는 안보와 번영을 가져오지 않으며 오히려 핵무기를 포기할 경우 북한의 잠재력이 무한하다는 점을 알리려고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핵을 포기할 경우 김 위원장이 자리에서 물러나야 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와 번영을 가져온 지도자로 평가될 것이라고 대화 재개를 촉구했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소식 넘어가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내년 노벨 평화상 후보로 재추천했다는 소식이네요.
네, 미국의 보수단체인 미국 안보정책센터 회장 등 민간 대표 3명과 전직 예비역 장성 2명이 26일 노벨위원회에 트럼프 대통령을 내년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고조됐던 북한과의 핵전쟁을 억제하고 평화 조성을 기여했다는 점을 핵심 근거로 들었습니다. 특히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북한 지도자와 정상회담 등 세 차례 만난 사실을 지적하면서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 공약, 즉 핵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을 자제하겠다는 약속을 3년 가까이 지키고 있다는 점을 내세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앞서 지난 2018년에 남북한 화합을 주선한 공로로 노르웨이의 보수파 중진인 크리스티앙 튀블링 예대 의원이 추천한 바 있습니다. 또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재임 시절인 지난해 2월 트럼프 대통령을 후보로 추천했다고 확인했고 한국 문재인 대통령도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받을 자격이 충분히 있다고 공개적으로 지지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에 이어 2020년에도 후보로 추천됐지만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지는 못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도 대선 기간 중에 자신의 공적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됐겠네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대선 유세에서 자신의 노벨 평화상 추천 사실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네바다주 유세에서도 자신이 두 가지 다른 주제로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됐다며 다만 가짜 정보를 전하는 언론들이 이를 보도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자, 두 가지 다른 주제라고 한다면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등 중동 국가들과 수교에 직접 관여해 평화 조성에 기여했다는 추천과 세르비아와 코소보 평화협정 체결에 대한 공로 두 가지 건이 추천 항목으로 올랐습니다. 이번에 남북 평화 조성까지 포함하면 총 세 가지 각각 다른 주제로 후보에 오른 셈입니다.
두 번째 소식까지 들어봤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독자의 선택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미 태평양 공군사령관이 지난주에 북한의 움직임에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언급을 했죠?
네, 케네스 윌즈바흐 인도태평양 공군사령관이 지난주 한 화상대담에서 언급한 내용인데요. 중국과 러시아, 북한을 역내 주요 위협으로 꼽으면서 특히 북한에 대해서는 동향을 매우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오늘 밤에라도 북한과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는 표현처럼 상시 준비 태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북한 문제를 언급하면서도 가장 최우선 위협은 중국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대중 공조를 위한 동맹 협조와 상호 운용성을 염두에 둔 연합훈련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비록 북한의 위협을 언급하면서도 중국을 최대 위협으로 분류한 점이 주목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는 현재 미 국방부가 전 세계 미군의 재배치를 검토 중인 가운데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은 특히 인도태평양 역내 최대 위협으로 중국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동맹의 공조를 강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대중공조 문제에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이 동맹국 간 정보 공유 문제라고 윌즈바흐 사령관은 언급했습니다. 윌즈바흐 사령관은 지난 5월 인도태평양 사령관에 임명되기 전에 주한미 부사령관 겸 제7공군 사령관에 재직한 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미국과 일본, 미국과 한국 간의 양자적 정보 공유를 넘어서 미국의 동맹이나 우방 간의 정보 공유가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직접 거론한 것을 두고 지난해 한일 간 군사정보협정 파기 논란을 염두에 두고 한 내용이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네, 자, 구체적으로는 연합훈련의 확대도 필요하다고 밝혔죠?
네, 그렇습니다. 윌즈바흐 사령관은 특히 한국이 F-35 스텔스 전투기를 거론하면서 이 기체는 한국군이 운용하던 전투기와는 전혀 다른 제5세대 전투기라는 점 때문에 미군과의 상호 운용성을 기초에 둔 연합훈련 확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 같은 연합훈련의 대표적 사례로 최근 진행한 미일 연합훈련 킨소드를 거론했는데요. 이를 두고 미북 정상회담 뒤 계속 중단되고 있는 미한 공중연합훈련을 염두에 두었다는 관측이 또 나옵니다. 특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이후에 한국군과 주한미군은 대규모 연합훈련을 시행하고 있지 않은데 빈센트 브룩스 전 한미연합사령관 등 전직 고위관리들은 연합훈련 중단 시기가 장기화될수록 준비태세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번째 한 가지 소식만 더 보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신냉전 양상으로 치닫으면서 이 단순히 군사 분야뿐 아니라요, 경제를 포함한 전방위적으로 확대되는 양상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30일 베트남 하노이를 방문한 키스 크라크 미 국무차관은 전화기자회견을 열고 중국 화웨이사의 차세대 이동통신망 5G 장비 배제를 위해 역내 국가들의 퀸 네트워크 참여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특히 한국 정부가 민간업체의 특정 기업 제품 사용에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한국 결정을 존중하지만 화웨이 장비 배제는 결국 신뢰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점점 더 많은 국가와 기업들이 소중한 개인 정보와 민감한 고객 자료, 귀중한 지적재산권을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며 중국 공산당 감시국가의 근간인 화웨이 같은 회사는 분명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 화웨이의 5세대 통신망 5G 장비 배제를 미국이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를 좀 짚어주시죠.
크라크 차관은 중국 공산당과 인민해방군이 화웨이 5G 장비를 통해 역내 국가들의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중국 공산당이나 인민해방군 손에 귀중한 정보가 들어갈 것이라면서 계속 화웨이 5G 장비를 사용한다면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화웨이 배제를 결정한 나라들에 대해 중국이 보복 행위를 예고했다는 점에 대해 미국은 이들 나라와 함께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한국 역시 중국의 보복을 과거에 경험했다며 미국은 동맹들과 함께 중국의 깡패질에 맞서 싸울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앞서 국무부도 지난 20일 한국 정부의 화웨이와의 거래는 신인도 위험이나 잠재적인 위협을 잘 따져봐야 한다며 중국 공산당 감시국가의 도구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40개 넘는 나라와 50개 이상의 통신회사가 현재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클린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다며 한국도 그들 중 하나가 돼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독자의 선택 시간에서는요, 올해 미국 대선의 추이 또 대북 정책에 미칠 영향, 트럼프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 추천 소식에 이어서 인도태평양 공군사령관의 대북 동향 예의주시 발언, 미중 패권 경쟁에 따른 화웨이 5G 장비 배제 요구 심화 내용 살펴봤습니다. 오늘 소식 잘 들었고요. 지금까지 김동현 기자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십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 정착해 살고 있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이 시간에도 만나실 텐데요. 미국 서부 로스앤젤레스에서 거주하고 있는 김창호 씨의 2017년 인터뷰 내용입니다. 세 번째 사연 아내는 지압사 들어보시죠. 미 서부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서 지압소를 운영하는 40대 탈북 남성 김창호 씨. 가게를 운영하기 시작한 지 반년도 안 됐지만 두 아이를 교육시키고 살림을 꾸릴 만큼 유지하고 있습니다. 소득이 낮은 멕시코 출신 이민자들이 하루하루 먹고 사는 상가에 위치한 지압소에서 김 씨는 주 7일 동안 일하고 김 씨의 아내도 주중엔 주변의 다른 지압소에서 일하고 주말엔 남편과 함께 같이 일을 합니다. 김 씨 부부가 이렇게 지압소를 꾸릴 수 있게 된 건 김 씨의 아내가 우여곡절을 겪어가며 지압 기술을 배운 덕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남편분이랑 이렇게 같이 일하시니까 어떠세요?
좋죠. 예? 아니 주 일주일 내내 떨어져 각자 자기 일하잖아요. 근데 이 주 하루만은 같이 일하는 게 즐겁죠. 하루 만난 날에는 서로 지압해주고 서로 피로를 풀어주는 하루 되겠죠.
네. 우리 저기 사모님 지압 처음 배우셨을 때
네.
그때 어떻게 배우셨어요?
처음에 왔을 때는 미국에 왔을 때는 식당에 근데 웨이트리스 들어가려고 사실 그랬어요. 근데 오자마자 들어가니까나 그때만 해도 한 달에 1200불 준다 했어요. 1200불이고 팁은 안 준다 했어요. 왜냐면 3개월 트레이닝 받아야 된대요. 근데 뭐 거기 가서 생활할 수가 없잖아요. 그때 우리 애기 한 살 되는 거하고 다섯 살 되는 거 데려왔으니까.
여느 맞벌이 부부와 마찬가지로 김 씨 부부도 두 사람이 같이 일을 하려면 아이들을 타가소에 맡겨야 하는데 당시 김 씨의 아내가 시작하려고 했던 식당 일은 아무리 계산기를 두들겨봐도 타산이 맞지 않았습니다.
그 애는 어쨌든 남편은 하나 케어를 해야 되죠. 그 애들 놀이방 다니제도 조그만 게 천불씩 내고 그래가지고 한 면접 다니다가 그게 아니겠더라고요.
마침 지압사로 일을 하고 있던 주변 사람이 지압사 일을 해보면 어떻겠냐고 권했습니다.
뭐 몸만 건강하면은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아, 그럼요.
몸 성하고 일단 배워놓으면 언제든 써먹을 수 있는 기술이라 해볼 만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생전에 이거 못 해봤잖아요. 지압이란 거. 지압이란 지자도 몰랐지 그때는. 아니 이 친구도 자기도 일하고 와서 배워서는 것도 사실 귀찮지요. 자기도 집에 가 애들 밥에 먹이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러면 밥 하지 말라 우리 집에서 다 해놓겠으니까 와서 배워만 다는 게 3일 와서 그냥 여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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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르면 되는데 그게 아는 사람이 이렇게 이렇게 누르면 되지 모르는 사람은 금방 돌아앉아서 몰라요.
주먹구구식으로 한다 해도 일정 시간을 들여 배워야 하는데 지인에게 밥 해주고 집안일 도와줄 테니 기술을 좀 가르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다 인근의 한 지압소에서 일을 해보겠냐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김 씨의 아내는 지압사 경력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일자리를 얻을 수 있겠다는 막연한 생각과 기대에만 부풀어 무작정 지압소를 찾아갔는데요. 그만 경력이 있다고 얼버무리고 말았습니다.
소개해주는 사람도 이래. 한 5년 했다 뻥치라는 거죠. 5년을 했다 하라고 알았다고 가서. 그래서 몇 년 했는데 어디서 하다 할까 저 뉴욕에 있다가 한 5년 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오케이 내일부터 다시 땅방 출근하래요.
소득이 낮은 멕시코 출신 이민자들이 주요 고객층인 상가의 지압소라선지 지압사 자격 같은 건 증명할 필요가 없었고 지압소 주인은 김 씨 아내의 말만 믿고 그를 채용했습니다. 괜찮아,
잘 될 거. 갔는데 손님을 잡았는데 이 어디 생각이 나야 해먹죠. 그래도 하도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 보고 그냥 어림짐작으로 이 행동으로 따라가는 거죠. 근데 업돼서 받는 사람은 다 아는 거죠. 아, 이 사람이 금방 배운 사람이고 뭐 이거 다 아는데 그것도 하도 멕시칸 사람들이니까 컴플레이를 안 하는 거예요.
불평을 안 하고?
안 해요. 한국 사람들하고
실력이 플레... 없는데도 그냥 받아요?
네. 그냥 받고 자기 돈 딱 주고 가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김 씨 아내의 거짓말이 들통이 나게 되는데요. 하는 사람은 몰라도 받는 사람은 아는 것이 지압하는 일이라고 말하는 김 씨의 아내.
한 보름인가 했는 주인이 알았잖아요. 저는 네 잘못하는 애거나 해서 너 도대체 얼마나 했냐고 사실 나 미국에 온 지 이제 한 달 됐어요 하니까 글쎄 어쩐지 근데 여자 지압사가 힘들어요 찾기 그러니까 그 주인이 그냥 대화준다는 식을 내 그냥 이렇게
안 그래도 얼떨결에 주인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마음에 내내 걸렸는데 이번엔 사실대로 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직하지 못하게 시작했지만 다행히 해고되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곳에서 배우다 보니 또 다른 기회가 찾아왔는데요.
또 이번에는 메디컬 센터에서 이 자리 하나 딱 뺐다고 오래요. 아유 가자 거기는 몇 시부터 8시부터 5시까지 일하고 들어갈 때는 2,500 받고 들어갔거든요. 좋잖아요. 주말 이틀 쉬고.
노인들이 주 고객인 한인이 운영하는 지압소 면접 기회를 얻게 된 김 씨 아내는 그곳에서도 부족한 실력이 문제가 됐습니다.
들어가 보다니까 발지압 할 줄 아네. 그래서 할 줄 안다 했는데 이 할머니들하는 게 또 웃기잖아요. 받을 때는 시원하다 해놓고는 카운터에 가서 에휴 어디 가서 지압살 저런 거 얻어왔는가 하고 하나도 할 줄 몰랐다.
결국 같은 일이 벌어진 건데요.
매니저가 있다가 너 도대체 지압할 줄 아니? 잘 못한다 이러니까 그러면 자기가 로임을 이렇게 봉급을 깎겠대요.
봉급은 적게 주고 훈련시켜주겠다고?
그러니까 거기서 일은 시키되 봉급은 깎겠다 이런 게 그래서 얼마까지 깎겠냐 하니까 2,300 깎겠대요. 그러니까 2,500이든 2,300이래요.
200달러 감봉. 예상보다 후한 대우였습니다. 김 씨의 아내는 하루 8시간 지압소에서 일하고 밤에는 지압사 수료증을 주는 학교에 다녔다고 말했습니다.
그 자기증을 따자면 학교에 또 몇 번씩 가야 돼요. 학교에서도 이 얼굴을 보고 조금 시간을 채워줘야 그걸 주거든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뭐 이틀이 미틀 뭐 화요일이 뭐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몇 시간씩 공부하는 게 있어요. 그 일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볼 수가 있죠. 그 학교는.
근데 어차피 학교에서 배워도 앉아서 듣기만 해도 몰라요. 현장에 나가가지고 이걸 자꾸 예, 사람을 만져야 아 이런 부위는 요렇구나 이걸 그때 느끼는 거예요. 또 자기가 많이 받아야 돼요. 자기가 받아가지고 요
느낌, 어디가 시원한지
어디가 이렇게 해서 여기 누를 때는 아 이 느낌이구나 이걸 알아야지 공부만 해서는 몰라요.
김 씨의 아내는 그렇게 경력을 쌓아가며 열심히 일했습니다. 주중에는 메디컬 센터에서 일하고 센터가 문을 닫는 주말에는 멕시칸이 운영하는 지압소에서 일했습니다. 미국 정착 초기를 큰 어려움 없이 열심히 일하던 김 씨 부부. 그러나 두 사람에게 예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마는데요. 김 씨 부부는 자신들을 도와주겠다며 찾아온 한인 부부를 만나게 됐습니다. 기독교 탈북자 사역을 하고 있다며 찾아온 이 한인 부부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식당과 방송국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보다 싼 생활비에 더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고 아파트 월세도 수개월간 무료라는 말을 했고 김 씨 부부는 이 말을 믿었습니다.
할 때 너네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다 마련해 주겠다. 그 일단 미국에 오니까 너네는 공부부터 시작해가지고 영어 공부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깜빡 거기 매 올레아스 넘어간 거죠. 여기서 살아도 굳이 우리는 문제 없는 사람들 자기가 케어를 잘해준다고 하니까 딱 넘어갔겠죠.
당시 신분이 불안정했던 김 씨 부부는 방송국을 운영한다고 말하는 나이 지긋한 한인의 말을 믿고 샌프란시스코로 이사하게 됩니다. 생생라디오 매거진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들어보셨습니다. 계속해서 미국의 역사를 재미있게 드라마로 들어보는 시간이죠. VOA 이야기 미국사 김미옥 기자가 엮었고요. 해설의 조원우, 이은경입니다.
VOA 이야기 미국사 제43부 우드로 윌슨 대통령 시대.
우드로 윌슨 대통령은 중앙은행에 대한 자신의 계획을 연방준비제도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윌슨 대통령은 미국을 12개 지역으로 나누고 지역마다 자체적으로 연방준비은행을 두자고 제안했습니다.
연방준비은행은 일반 은행과는 다릅니다. 이 은행은 일반 대중과는 거래를 하지 않습니다. 연방준비은행의 고객은 은행입니다. 12개 지역에 설치될 연방준비은행은 그 지역 은행가들의 은행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연방준비은행은 연방정부에서 지원하는 새로운 형태의 돈을 발행할 겁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새로운 제도를 이끌어갈 대표들은 민간 기업과는 상관없이 정부가 선택하고 임명한다는 겁니다.
은행가와 재계 지도자, 의원들은 윌슨 대통령의 제안을 신랄하게 비난했습니다. 금융과 정계, 재계 대표들은 정부가 은행 제도를 통제하는 것은 자본주의가 아니라 사회주의라고 비판하면서 연방준비제도를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윌슨 대통령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윌슨 대통령은 연방준비제도에 대한 제안을 바꾸라는 압력을 거부했고요. 오히려 이 제도를 합법화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윌슨 대통령은 연방준비제도 법 제정을 위한 투쟁을 도왔습니다. 결국 의회는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제안한 연방준비제도 설립에 동의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금융업자들은 새로운 연방준비제도가 예전 금융제도보다 더 나은 제도라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세월이 흐른 지금까지도 연방준비제도는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드로 윌슨 대통령에게 있어 금융제도를 둘러싼 싸움은 또 하나의 정치적 성공이었습니다. 윌슨 대통령은 관세와 세금, 금융제도에서 중요한 개혁을 이뤄냈습니다.
우드로 윌슨 대통령은 이번에는 경제개혁을 위한 법 제정을 의회에 요청했습니다. 대기업이나 트러스트가 특정 산업을 독점하고 완전히 통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새로운 법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트러스트는 같은 업종의 기업들이 경쟁을 피하고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결합한 형태를 말합니다.
윌슨 대통령은 대기업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새로운 독점금지법을 제안했습니다. 윌슨 대통령을 지지하는 의원들은 앞으로 금지 대상이 될 사업 활동의 목록을 만들고 이 내용을 담은 새로운 법안을 작성했습니다.
윌슨 대통령이 제안한 새 법이 통과되면 기업은 이제 더 이상은 경쟁을 줄이거나 독점권이 생길 여지가 있는 가격 정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법인 회사는 더는 경쟁 회사의 주식을 살 수가 없습니다. 새로 승인된 독점금지법이 시행되면 소규모 자영업자가 운영하는 가게에 자기 경쟁사 제품을 팔지 말라고 더 이상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제안한 이 새로운 법은 노동조합이 독점금지법 위반으로 기소되지 않도록 보호했습니다. 이 법에 따라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을 조직하고 보호할 수 있는 더 큰 권한을 갖게 됐습니다.
윌슨 대통령이 이번에는 의회에 연방거래위원회라는 정부기관을 설립하는 법 제정을 요청했습니다. 연방거래위원회는 기업의 부정행위나 사업상의 잘못을 조사하는 임무를 맡는데요. 이 위원회는 기업이 새로 제정된 독점금지법이나 다른 규칙들을 따르도록 강제하는 실제적인 힘이 있습니다.
윌슨 대통령의 노력으로 제정된 독점금지법과 연방거래위원회는 모두 대기업의 거대한 힘에서 소규모 자영업자들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윌슨 대통령의 개혁에 대한 제안은 정치권에서 또다시 격렬한 논쟁을 불러왔습니다. 하지만 의회는 윌슨 대통령의 제안이 실현될 수 있도록 결국 대부분의 요구를 승인했습니다.
우드로 윌슨 대통령의 임기 처음 몇 달 동안은 역대 미국 대통령 임기 중 가장 성공적인 시기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윌슨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에서 미국 경제 생활에서 중요한 개혁을 이루겠다고 약속하면서 선거에서 승리했고요.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취임 초기의 성공적인 개혁은 윌슨 대통령만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이런 노력은 장차 미국의 사업과 경제 상황을 바꿔놓았습니다. 예를 들면 소득세의 경우 연방정부 수입의 중요한 원천으로 성장했습니다.
우드로 윌슨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기 전에 이 프린스턴 대학교 교수였을 때 학생들에게 역사를 가르쳤습니다. 그런 만큼 대통령의 행동 하나하나가 오랫동안 국가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역사학자로서 윌슨 대통령 자신의 임기도 어떤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인해 바뀔 수 있다는 것 역시 각오하고 있었는데요. 바로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대통령 선거 운동을 벌일 때 윌슨 대통령은 주로 국내 문제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윌슨 대통령은 국제 문제에 대해서는 경험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국제 문제에 더 많은 시간을 써야 했습니다. 윌슨 대통령이 해결해야 할 첫 번째 큰 문제는 미국 남부 국경을 넘어 멕시코에 있었습니다.
부유의 이야기 미국사.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네,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시고요.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제 한 순서 남겨놓고 있는데요. 미국의 대학을 찾아가 보는 시간이죠. 지성의 산시 미국 대학을 찾아서 공군사관학교 첫 번째 시간입니다. 박영석 기자입니다.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안녕하세요. 박영석입니다. 이 시간에는 미국의 대학들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미국의 최정예 공군 장교들을 배출하는 미국 공군사관학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미국 공군사관학교는 미국 중서부에 있는 콜로라도주에 있습니다. 미국의 특수 연방교육기관인 5개 사관학교 중에서는 가장 늦은 1954년에 개교했는데요. 미국에서 38년 동안 대학 진학상담과 교육을 해온 교육전문가 손승호 씨 도움말로 공군사관학교의 개괄적인 설명부터 들어보시죠.
콜로라도주 수도인 덴버시에서 남쪽으로 약 60마일 떨어진 로키 산맥 경상 경치 좋은 산 위에 자리 잡고 있는 콜로라도 스프링스라고 하는 지역에 캠퍼스 크기만 해도 18,500에이크 이르는 미국 공군 사관학교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매년 100만 명 이상의 관광객들이 이곳을 찾고 있는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관광 명소이기도 한 미 공군 사관학교는 일반 리버럴아츠 대학교와 군사대학교가 합성된 개념의 종합대학교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모든 생도들은 정규 교과과정과 군사훈련, 특별활동, 체육활동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4년간의 고된 훈련을 마치고 이학사 학위를 받음과 동시에 공군 소위로 임관하게 됩니다.
네, 1955년 콜로라도 공군기지에 세워진 임시교사에서 306명의 신입생으로 출발한 이 공군사관학교는 1958년 지금의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새로 건립한 캠퍼스로 이주해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 공군사관학교에는 4,200여 명의 생도들이 재학하고 있는데요. 2017학년도 신입생 입학 현황을 보면 64% 정도가 백인이고요. 아시안이 5%, 흑인이 6%, 그리고 중남미계가 10%대의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공군사관학교는 국가의 간성이 되고자 하는 남녀를 교육, 훈련시키고 지도력을 갖추게 해서 미합중국의 공군을 이끄는 원동력이 되게 한다는 이 설립 이념에 따라서 생도들의 학문, 군사력, 그리고 인성교육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공군사관학교의 학사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교육 전문가 손승우 씨 도움말 들어보시죠.
공군 장교가 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보편적인 대학 교양 과목들과 전문 교육이 병행되며 학문 영역에서는 공학, 인문학, 사회과학, 전술학, 군사과학 등에서 기본 학점을 이수해야 하는데 기초과학부, 공학부, 인문학부, 사회과학부 등의 입부를 통해서 항공공학, 우주공학, 생물학, 화학, 토목공학, 컴퓨터공학, 철학, 정치학 등 자신의 취향에 따라 전공과 부전공들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네, 훌륭한 군인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하는 만큼 공군사관학교 생도들에게 군사력 전공과 체력훈련 과정은 필수적입니다.
공군사관 생도들은 모두 비행 조종술, 사이버 공간과 우주공간 교육 프로그램을 학습함에 있어 사회 추종을 보러 합니다. 장학합에서 배우는 지도력 이론과 실생활에서 몸에 익히는 인품과 지도력 고양 훈련을 통하여 생도 전원이 가장 존경받는 명예로운 지도자가 되도록 합니다. 여기에 공군의 제도적 성격에 부합하는 전통적인 가치관과 전문적인 가치관을 접목시키는 교육도 정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군사관학교에서 제시하는 모든 체육 프로그램은 체력 증진과 지도력 고양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생도들은 교내 스포츠 시합, 다른 대학들과의 전국 스포츠 시합 등에 참여하고 체육 교과 과정을 매년 이수해야 합니다.
또 생도들의 높은 도덕성과 윤리의식도 매우 중요한 덕목인데요. 공군사관학교는 미국의 헌법 정신을 바탕으로 도덕성과 윤리성을 함양하고 인간 존중의 교육을 강조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생도들은 4년 동안의 교육기간 절대로 남을 무시하거나 낮게 여겨서도 안 되고요. 오직 인간은 서로 다른 개성을 가진 인격체라는 점을 인정하고 이런 개성이 융화해서 공동의 임무를 성취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자로서의 훈련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미국 공군사관학교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 미국 공군사관학교가 미국의 5대 사관학교 중에서 가장 늦게 설립되기까지의 역사적 배경을 한번 짚어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사실 한국의 공군사관학교가 1949년에 개교한 것과 비교해도 1954년에 세워진 미국 공군사관학교의 출발은 의외로 늦은 편이기도 한데요. 교육 전문가 손승우 씨 설명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종료된 후 구소련이 동유럽 여러 나라에 공산정권을 세우자 미국을 중심으로 사방 진영이 이에 맞서는 형국이 펼쳐졌습니다. 직접적으로 무력을 사용하지는 않지만 국제적으로 긴장의 골이 깊어가고 있을 때 미국은 성패화된 유럽 동맹국들의 재건을 돕고 공산주의의 확산을 막기 위해 유럽 부흥 계획을 세웠습니다.
네, 이 유럽 부흥 계획은 미국의 33대 해리 트루먼 대통령 당시에 이 제안을 처음 했던 조지 마셜 국무장관의 이름을 따서 마셜 플랜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는 대규모 유럽 원조 정책입니다. 1948년부터 1951년까지 150억 달러라는 막대한 돈을 쏟아부으면서 유럽 재건의 원동력이 됐죠.
미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한 유럽 국가들에게 유럽 부흥 계획에 따라 경제적, 기술적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원조가 끝난 후 독일을 제외한 모든 국가의 경제력은 전쟁 전 수준으로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 20년간 서유럽 국가들은 유례없는 성장과 번영을 누렸습니다. 미국은 그 소련과 그 동맹국들에게도 정치적 개혁과 외부 감독을 받는 조건하에 동일한 원조 계획을 제시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제의를 거절한 구 소련은 코메콘이라고 하는 경제 상호 원조 회의를 만들어 공산 국가들을 단결시키는 기구를 결정했습니다.
바로 이렇게 공산주의가 경쟁적으로 팽창하고 핵무기 공격의 위협이 커지고 있을 때 미국의 공군 사관학교가 탄생하게 된 겁니다.
이러한 냉전 시기에 공군 사관학교는 미국 공군력의 안보를 더 돈독히 하는 상징으로 탄생됐습니다. 공군력이 한 나라의 주된 군사력으로 간주되던 1950년대 탄생한 미 공군 사관학교는 공산 진영의 도전적인 위협에 선제 대처하기 위해서는 공군을 이끌어갈 능력이 있고 상황 판단이 뛰어난 참교들을 배출해야 한다는 막중한 사명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1954년 4월 1일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드디어 공군사관학교 설립인가 법안에 최종 서명하기까지도 숱한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공군 지도부 안에서는 최종의 공군 장교들을 양성할 수 있는 사관학교 필요성이 누누이 강조됐는데요. 하지만 정치, 사회적인 분위기가 이를 뒷받침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아이젠하워 대통령에 의해 설립인가 법안이 최종 서명되기까지 이미 40여 년 전부터 미국의 삼각자들, 수많은 공군 지도자들이 공군에 헌신할 전문 장교를 양성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왔습니다. 하지만 당시 정부 지도자들은 군사력 증강과 군인제를 키우기보다는 민간대학을 설립하는 일들에 우선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공군인재를 배출하는 군사대학 설립 제안은 번번이 뜻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미국 정부는 공군력의 중요성을 절감하게 됐고요. 정전 이듬해 드디어 하늘의 수호자 최정예 공군 장교들을 배출하는 미국의 공군 사관학교가 탄생하게 됐다고 합니다. 네,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약속했던 시간이 다 됐네요. 다음 시간에는 미국 공군사관학교가 걸어온 발자취, 입학 요강 등 유익하고 흥미있는 얘기 좀 더 전해드리겠고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박영서였습니다.
'생생라디오 매거진' 이번 주 준비한 내용 다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한 주도 따뜻하고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장량희였습니다. 고맙습니다.